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우리가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며 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또 주님이시라는 것, 또 한번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빵을 위해서 김태영 형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흘려주신 참그 보혈의 피로 참그 하나님의 생명을 참 내어주심으로 참 저희들의 모든 죄를 참 이렇게 씻겨주시고 또 그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참 이 교회로 인해서 참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저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그 다시 오심과 또 이 세상 삶 속에서의 많은 것들을 참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참 저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참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저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무엇보다도 또 균형 잡힌 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서 한쪽으로 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삶을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그러한 삶 속에는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쉼이 없고 참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참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참 그 양팔 수평 달린 그 저울처럼 하나님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참 치우치지 않고 참 균형 잡힌 삶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참 통해서 참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들을 참 저희가 드러내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그러기 위해서 참 저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로 참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저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 마음속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참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참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참 나의 죄 또 나의 이 죄들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시 부활하셔서 참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참 또 저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참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 참 그 몸을 저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그 성화의 과정을 참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참 배워나가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저희들 가슴 속에 녹아내려져서 참 다른 사람들이 참 저희들을 보고 참 빛과 소금의 참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참 이렇게 또 입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두 형제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빵 나누시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유대인의 유월절의 연속 성상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신약교회의 규례로서 주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것을 보이는 행위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규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빵을 대하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또 생각하시며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재림에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소망에 가득 차서 이 빵을 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빵과 잔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것은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에 임하면서 각자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빵을 받은 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셨다가 모두가 빵을 받은 후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이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 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잠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한 십자가를 선포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강한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떤 십자가를 말하고 있냐면은 약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하다거나 정신적으로 나약하는 그런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종으로서의 낮아짐으로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약함이라는 것이죠. 또 이 약함이란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복수하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이 약함.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도시에서나 또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우리 개개인 형제 자매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십자가를 선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 있는 것, 나를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구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항상 장애물이 뭐냐면은 표적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내놔봐. 그리스인은 어떤 것을 제시했습니까?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지혜를 추구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비를 맞고 오지 않았다면은 비 맞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옷이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머리까지 처져 있어요. 아, 출근할 겁니다. 응? 왜 머리가 젖었지? 옷이 젖었지? 하면서 속에서 논증을 할 거예요. 아, 밖에 비가 왔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하죠. 예. 논증하면서, 아, 밖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 비에 맞아서 젖었구나, 옷이 젖었고, 머리가 젖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은 지혜를,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필라소피라는 그 단어에는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추론과 논증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지혜를 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쭉 이렇게 보면은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를 했냐면 표적을 요구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네.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주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그러면 지금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그걸 다 주십시오. 생수이신 주님이시고 예 영원의 만나이신 그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테네 그 광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도시가 온통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온통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철학자들을 만났냐면은 거기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 이런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그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쟁이다 말쟁이.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를 그때 당시에 이 말쟁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 새들이 곡식을 쪼아먹으러 온 거예요. 주인 예, 그 밭에 와가지고 곡식을 쪼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변했냐면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십자가를 선포할 때 이방신들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니까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은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시대의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배우길 원했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예, 또 그것을 논쟁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계속했을 때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바쁜데 지금 손이 없어서 내가 지금 그 전도지를 못 받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음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들이 그 부활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들었을 때 왜 조롱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철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시인들이 부활이란 것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흙으로 피가 빨려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지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도 부활이란 존재는 없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들을 그들은 에이 뭐 인간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 거짓말이네.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사나 교수가 될 수 있는 학문적인 그런 재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적인 박사와 교수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사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지혜로운 자가 왕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만물이 속해 있다. 완전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신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신이에요. 그가 왕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초반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다닌 걸 봤죠. 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빌라도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왕이신 그리스도께 말을 하냐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예수,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내게는 너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 왕 아니야 유대인의 왕 너희 왕을 못 박으라고 했더니 수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안에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그 표적이 그리스도를 보는데 걸림돌이 장애물이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때로는 그 지혜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말 장애물이 됐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지식들,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면서 우리 안에 가운데 혹시 내가 주님이 정말 왕이 되셔야 하는데 혹시 내가 왕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예, 빌라도가 이런 명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라고 명표를 썼어요. 그러자 예,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과 수 제사장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거지 우리는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따옴표를 써서 땡땡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지 선지자입니까? 대언자입니까? 철학적인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왕이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는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면서 어디 말씀이 이렇게 문득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에 그렇죠. 예, 계시록 3장 17절에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죠.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배부르고 부유하며 왕처럼 군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런 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나를 마지막에 두었다.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 콜로세움에 지금 사자와 사투하는 그런 현장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았던 몇몇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강한데 나는 지금 약하다. 너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나는 지금 멸시를 받으니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쳐갖고 우리 손으로 이러며 쭉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상의 오물이며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아테네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던 것처럼 그 조롱에는 쓰레기를 수입하는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곳에 찌꺼기가 되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정말 볼 때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없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지금 그렇지 그런 상태 아닙니다. 난 부자야.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난 누구에게 가르침을 인도하여 받고 싶지 않아.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은 정신병원 정도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것을 택하냐면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해서 주님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론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강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있는 것들을 많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탈출한 어린 양 알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 문에 바른다고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강한 것을 당황하게 하려고 어떤 것을 택하시냐면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장면이 나옵니다. 예. 골리앗은 정말 무장한 채로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서 물맷돌,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돌팔매를 가지고 싸움에 탁 하나 던졌더니 이마에 정수에 딱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푹 쓰러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쵸? 강한 것들이 너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니까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셨냐면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룻기 4장 보니까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에서 자기 남편들을 베들레헴에서 이사 온 사람들의 남편들을 얻었지만 그곳에서 남편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뭘 했냐면은 농사꾼이 된 게 아니라 이삭을 죽고 다녔어요. 쓰레기 같은 거지 같은 땅이 다 죽고 다니는 거 그 뒤에서 이렇게 찾고 다녔어요. 근데 이 룻이 나 이 믿음의 믿음을 보였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예,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찬을 통해서 빵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천국을 경험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를 받았을 때 병을 받았을 때 주님께 세 번 기도했어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 내가 더 강해진다고 고백하지 않고 약할 때 내가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약한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있는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약한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사랑 안에서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한 십자가를 붙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강한 것이 이제 십자가에 내려지고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다스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 것이죠. 우리는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우월한 것을 우리가 우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내가 약한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빵을 위해서 우리 조철 형제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잔을 위해서 조철 형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오후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무뎌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 베푸신 커다란 그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서도 늘 무뎌지고 쉽게 잊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생활 가운데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만들어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모세에서 대언자들의 글까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을 때 그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 올해의 표어가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돌보는 기쁨을 표어로 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주님, 밭은 이어졌을 때 거둘 수확할 일꾼이 없어 한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주님의 그 옳은 길로 이뤄진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일꾼으로서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제자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영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영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열심으로 성도 간에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 유정이가 구원 확인을 받고 구원을 받은 아주 복된 날입니다. 저희 표어처럼 한 생명이 태어났으므로 저희 모든 지체들도 또한 그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유정이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조화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잔을 보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에 나갔다 다시 생활을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꼭 문득문득 더 많은 횟수 주님께 대한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두 분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되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 찬송가 213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죄만 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날마다 죽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